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겨울이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위에 살아가려 할 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나그네의 길을 사랑하는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공허하고 삶의 무게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높이시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우리 자매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자매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인 자매님부터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며 살지만 보여지는 것보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들에 의해 그분의 은혜가 당연한 것 마냥 무뎌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셨다고 확언하고 기도하고 행했을 때의 결과가 놀랍도록 큰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감탄의 날들을 보내게 되면서 기도와 믿음의 확신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매님의 믿음의 고백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네. 백부장의 믿음과 네. 수로버니게 여인의 믿음이 네.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네. 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네. 수로버니게 여인의 믿음. 네, 맞습니다. 자매님의 고백을 한 줄 문장으로 제가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은혜 충만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소리 자매님은 사실 지금 심리상담사, 치료자의 길을 걸으려고 공부를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예, 본인이 치유의 경험, 하나님이 치료하심의 회복의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면서 그 경험과 예, 같이 아마 귀한 사역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나,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이유를 내가 거절하면 상대도 나를 거절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나 타인의 평가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사람, 항상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 경계를 희생하는 심리적인 방식입니다. 단순한 착한 성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불안, 죄책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정 욕구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특징은 먼저는 거절을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인정에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좋은 사람 이미지 유지가 삶의 목표처럼 느껴지며 자연스러운 나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유지하는 데 힘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먼저는 어린 시절의 환경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각인된 기억들이 신념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거절, 비난, 버려짐을 당한 경험들이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영향도 큽니다. 우리나라의 정, 배려, 타인 중심적 사고,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착함이 미덕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눈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방전을 연습하고 훈련하셨을까요?
네, 저는 타인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챙기다 보면
네.
내 감정이 쓰레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만 먼저 챙기기를 통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덜 보는 것이 더 나아가 남도 바람직하게 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나를 먼저 생각하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욕구를 먼저
예.
챙기자.
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좀 차이가 나는 거.
네.
구별하시죠?
네,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연습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거절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거절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나 거절해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안함, 죄책감 이런 감정이 드니까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미안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감정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럼요. 그건 당연하지만 그 감정을 그래도 알아주고 그렇지만 좀 반박해보고 좀 그 감정을 환기하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네, 아주 네. 잘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계속 훈련 하시면 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내가 거절해도 불편함이 조금씩 예, 감소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두 분의 나눔 외에 우리 함께 연습한 거 기억하시죠? 작게 거절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제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말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작게 거절하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경계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또 다른 축인 나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이 숨어 있으며 이것이 나쁜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무의식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원천 봉쇄를 하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나쁜 모습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부탁을 당연히 들어줘야 하고 자신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라 할지라도 거절을 잘 못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거절하지 못해 대신 짐을 떠안고 힘들어하는 사례입니다.
40대 철수 씨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거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낀다며 상담을 청했다.
장모님은 씀순이가 해픈데다 빚을 많이 가지신 분이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사갈 집을 덜컥 계약해놓고 돈을 마련하려 보니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딸에게 말하기 불편해 장모님은 사위인 철수 씨에게 몰래 불러내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철수 씨는 여윳돈이 없다는 말로 애들로 거절했지만 장모님은 한 달 뒤에 꼭 돈이 마련되니 부탁한다며 사정을 했다. 하는 수 없이 한 달 뒤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친구 두 명에게 급히 돈을 빌려 장모님에게 드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장모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철수 씨는 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 두 친구의 돈을 갚아야 했다.
네, 여력이 되지 않으면서 남의 짐을 대신 떠안는 상황에 빠진 건 거절하지 못하는 철수 씨의 성향 때문입니다. 철수 씨의 경우는 좋은 사위이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가족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네.
사례의 철수 씨도 문제 있지만 장모님도 문제 아닌가요?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위에게 자신의 돈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괴로운 사람 옆에는 지나친 요구를 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군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는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울타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호, 지키는 것, 구별되는 것 등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적절한 경계 속에서 자신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남의 영역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의 역할입니다. 또한 특히 거절이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렵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기호나 취향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자신을 맞춰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정작 알아야 할 자신의 욕구는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 갈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분리 불안이 자극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 불안함의 고통 때문에 빠르게 먼저 화해를 시도합니다.
상대가 화를 냈다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사과를 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네요.
이런 사람은 관계 개선을 위한 사과가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덮어버리자는 회피의 모습이라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은 순간적인 불편함과 갈등은 피켜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문제를 점점 더 키우는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억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관계 방식은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요. 점점 자기를 잃어가며 더 무기력해지며 자신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건강한 자기만의 세계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면이, 자아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란 무엇인가요?
네, 자기 세계란 자신의 내면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주체로서 이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엔 정서적 자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인 자매님이 정서적 자율성을 설명해 주세요.
정서적 자율성이란 스스로 위로할 줄 알고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분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서적 분화에 반대되는 정서적 미분화는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해 관계 속에서 쉽게 휘둘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껏 내 삶에는 내가 있었는가?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환경과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소리 자매님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정서적 미분화 이게 어려우니까 부모의 어떤 감정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부모가 기뻐하면 기뻐하고 되게 슬퍼하면 슬퍼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모에게 의지해서 좀 치우쳐서 어떤 삶을 우전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아무래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성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제 감정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의존하기보다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좀 덜 의지해서 좀 주도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냐 조금 휘둘려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이 나를 먼저 우위에 놓고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인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나몰라라 하면서 살지는 않았기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지혜를 갈구하고 또 현명함을 배우며 조금씩 바람직하게 삶의 구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장점들을 익히면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에 그런 빈자리나 잘못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기 주도적인 삶은 여전한데
네.
그 이해하는 이해도의 깊이나 삶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인자매님 고백 속에는 네, 삶의 여정이 눅눅히 들어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묶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분별하고 구별하는 어떤 훈련도 또 일상에서 네.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정서적 분화를 높여야 하는데
네.
실생활에서 분화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욕구 알아차리며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훈련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정서적으로 미분화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걸 잠시 텀을 줘야 해요. 그래서 실천 방법은요. 대화 중에 감정이 올라오면 3초 멈추고 심호흡 3번 하고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중이라고 선택하고 속으로 말하기 훈련입니다.
아, 멈춤이군요.
네, 맞습니다. 멈춤이 분화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안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키며 내 몫과 타인의 몫을 구분하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겠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나는데요.
네.
반응하기 전에 멈춤 훈련.
네.
즉각 반응 대신 선택하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하고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거절을 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잡히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래서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서적 자율성과 분화를 신앙적 관점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소리자매님이 다음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편 43편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분화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휘둘리지 않고 책임을 구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건강한 자기 분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타인의 기대에 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분화에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에 덜 흔들립니다. 선생님, 근데
예.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경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훈련 일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있는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긴 본문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요단 서쪽 분배이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헤브론 요구 및 정착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땅을 12 지파별로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했죠?
네, 30년에서 40년 정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으니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지역과 성읍들에 대한 반응도 달랐다고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네. 어떤 지파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떤 지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파는 싸우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네. 헤브론은 누가 살았냐면 아낙 사람이 살던 성읍이에요.
헤브론에 아낙 사람이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데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기에 아낙 조선이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이거든요. 근데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도 했지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낙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 그 땅에서 가장 크고 장대하여 거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낙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1세대들이 무서워서 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고했던 그들이 보았던 그 가장 크고 거대한 사람들과 지금 갈렙이 싸우겠다고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싸움에 대해서 전혀 게을러하지 않아요. 갈렙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갈렙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전혀 타협이 없어요.
갈렙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다른 여러 지파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타협했고 포기하고 무서워했는데 아 갈렙의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갈렙이 대단하구나.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갈렙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뭘까? 갈렙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도전만 받지 말고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기에서의 내가는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인가요? 갈렙인가요?
여호수아가 아닌데요.
그럼 갈렙이에요?
갈렙도 아닌데요.
맞아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할 때 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네, 결국 쫓아낸 사람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네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사람 중 가장 크고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는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갈렙도 혼자 할 수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싸우시니 할 수 있었던 일이네요.
그렇죠. 갈렙이 본인의 능력으로 헤브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갈렙도 싸우기 싫었겠죠. 아낙 사람이 무서웠겠죠. 갈렙도 타협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렙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봅니다. 무슨 차이일까? 갈렙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어요.
네, 갈렙의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네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니 갈렙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고 하시니까 갈렙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구나,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학업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학년 때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제자 훈련도 1년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 훈련도 마무리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제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회피하고 잘 다가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적도 있었구나.
네, 제가 원래 제 성격이.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밀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주신 용기, 먼저 다가가, 너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같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기도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은미자매 보면서 한 번도 그런 게 느껴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극복이 된 거군요.
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네요.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는 제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물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든지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셨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늘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두 분 이야기 나눔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화되는 삶도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3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롯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갈렙의 네. 믿음이에요. 참 이 갈렙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네.
새롭게 도전이 됐구나.
근데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친밀함이 더해지고 하면 왠지 저에게도 갈렙에게 주신 그런 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지 않을까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이길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죄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만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사랑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네, 저도 사실 이 전에 이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정찰병을 12명이나 보냈었는데 그중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지. 나오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보지 않았던 그 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라고 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45년 동안에 이 갈렙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그 언약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충실히 기억하고 쫓았다라는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나도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받은 감동이 어느 정도인지가 느껴지네요.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른 삶을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